요한계시록 26번 메시지 그리스도께서 땅을 소유하기 위해 오심. 지난 몇 번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일곱인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시록에서 일곱이란 수는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즉, 넷 더하기 셋이나 여섯 더하기 하나입니다. 일곱이란 수에는 더하기만 있고 곱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열둘이란 수는 셋에다 넷을 곱한 값입니다. 일곱인은 하나님의 완전한 움직임 안에서 그분의 피조물들이 삼일 하나님께 이끌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 역시 유일하신 하나님께 이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일곱인은 하나님의 완전한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일곱인은 지상에서와 우주 안에서의 하나님의 완전한 움직임으로서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의 목적은 넷이란 숫자로 상징되는 그분의 피조물을 삼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요, 육이란 숫자로 상징된 사람을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일곱인은 사실 하나님의 창조를 그분 자신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탄에 의해 야기된 사람의 타락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타락은 마이너스이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경륜은 플러스입니다. 타락은 사람으로 하여금 유일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의 경륜과 그분의 움직임은 사람을 그분 자신께 되돌려 놓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섯째 인과 처음 네 나팔에 관련된 문제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의 처음 네 나팔은 주로 땅과 천체군을 진동시키고 심판하시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이러한 진동과 심판의 결과로 땅은 더 이상 사람이 평화롭게 살기에 알맞은 곳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인과 처음 다섯 나팔은 시간상 서로 긴밀히 연관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첫 번째 말의 때부터 계산하여 대환난이 7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들은 계시록이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전 인류 역사를 다루고 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해석은 그리스도의 승천과 종말 사이에 큰 간격을 남겨놓고 맙니다. 대략 2000년이나 되는 그런 간격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예언을 따라 볼 때 전적으로 비논리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신 것은 바로 1세기 때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5장의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완전한 계시입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를 포함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교회의 산출을 위한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경륜에서 큰 항목입니다. 이 책에 그처럼 큰 간격이 있다는 것은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네 인의 네 말이 그리스도의 승천 후부터 이 시대 끝까지의 인류 역사에 대한 개요라고 믿습니다. 주의 깊게 연구해봄으로써 우리는 또한 마지막 7년이 아마도 여섯째 인과 더불어 시작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섯째 인으로부터 대환난의 시작인 다섯째 나팔까지의 기간은 매우 짧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3년 반이 안 될 것입니다. 대환난은 3년 반 동안 곧 마지막 7년의 후반부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여섯째 인부터 마지막 7년을 계산해 본다면 여섯째 인부터 다섯째 나팔까지의 시간이 적어도 3년 반이 될 것이니 틀림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너무 깁니다. 여섯째 인과 다섯째 나팔 사이에는 네 나팔, 곧 땅과 바다와 강들과 천체군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것은 덜 가혹하지만 땅을 뒤흔들고 천체군을 손상시키게 될 여섯째 인은 원칙에 있어서 처음 네 나팔과 동일합니다. 여섯째 인과 처음 네 나팔은 대환난에 대한 서곡이요 서막입니다. 하나님은 이 재난들에서는 직접 사람에게 손을 대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다섯째 나팔에 재앙해 주는 고통과 여섯째 나팔에 재앙인 이역의 마병대에 의한 살육 전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섯째 나팔의 재앙 후에 일곱 대적이 마지막 재앙으로서 그리고 일곱째 나팔의 일부 내용으로서 있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나팔과 관계 있는 여섯째 대적은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 모이는 것을 위한 것입니다. 그 전쟁은 주님이 짓밟는 하나님의 경로의 큰 포도주 틀일 것이며 그때 그분은 땅으로 내려오셔서 적그리스도와 싸우시고 그를 불모단으로 던지실 것입니다. 이것은 일곱째 대적이 공중에 쏟아부어져서 마지막 재앙인 동시에 대환난의 끝이 될 가장 큰 지진과 가장 큰 우박을 초래하는 때와 거의 같을 때임이 분명합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의 삽입부인 10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기로 합니다. 만일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어디가 연속되는 것이고 어디가 삽입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7장에서 우리는 그것이 여섯째인과 일곱째인 사이의 삽입부로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보존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장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인을 치는 이상과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들의 휴거에 대한 이상을 보여줍니다. 10장은 여섯째와 일곱째 나팔 사이에 있는 삽입부입니다. 이 삽입부는 새 이상, 곧 그리스도가 땅을 소유하기 위해 오시는 것에 대한 이상과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에 의해 지상의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것에 대한 이상과 두 증인들에 대한 이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계시록의 모든 주요 사실들을 알고 또 외울 수 있을 때까지 계시록을 읽고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 장마다 요약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장에는 일곱 등대와 그것들 가운데 거니시는 그리스도가 있고 2장과 3장에는 일곱 교회들이 있으며 4장에는 하늘의 광경이 있고 5장에는 두루마리를 여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그리스도가 있고 6장에는 여섯 인이 있으며 7장에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보존하시는 것에 관한 두 이상을 보여주는 삽입부가 있고 8장에는 처음 네 나팔이 있고 9장에는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이 있으며 10장에는 땅을 소유하기 위해 오시는 그리스도가 있고 11장에는 두 증인이 있고 12장에는 산의 아이가 있고 13장에는 짐승이 있으며 14장에는 첫 열매와 짐승에 대한 경배와 수확과 포도주 틀이 있으며 15장에는 유리바다 위에 있는 이기는 자들이 있으며 16장에는 일곱 대접이 있고 17장에는 종교적인 바벨론이 있으며 18장에는 물질적이고 정치적인 바벨론이 있으며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아마겟돈 전쟁이 있으며 20장에는 사탄의 감금과 천년왕국과 인류의 마지막 배역과 크고 흰 보좌에서의 심판이 있으며 21장과 22장에는 새 예루살렘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다른 천사이신 그리스도. 이제 우리는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대한 자세한 것들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부분의 말씀에서 우리는 땅을 소유하기 위해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상을 갖게 됩니다. 이 장에서 그리스도는 7장 2절과 8장 3절과 18장 1절에 있는 분처럼 힘센 다른 천사이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심. 1절은 요한이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중이십니다. 이 이상은 일곱째 나팔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땅으로 오시는 도중에 계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구름을 입음. 또 1절은 그리스도가 구름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아직 14장 14절과 마태복음 24장 30절과 26장 64절에서와 같이 구름 위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구름 위에 있는 것은 공개적으로 오시는 것이요. 구름을 입은 것은 은밀히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환난 한가운데 있게 될 여섯째 나팔 이후에도 1장 7절과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언급된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보여지기까지는 공개적으로가 아니라 여전히 은밀하게 오시게 될 것임을 가리킵니다. 10장의 시점에서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여전히 은밀합니다. 심지어 여섯째 대접의 때인 아마겟돈에 모이는 동안에도 그리스도는 자신이 도적같이 오겠다고 경고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분이 구름 위에 좌정하고 그분의 오심이 공개적으로 될 때인 14장 때까지 그분은 구름으로 둘러싸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대환난 전에 오신다는 일반적인 가르침이 부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지개가 그 머리 위에 있음. 이 이상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머리 위에 무지개를 가지셨습니다. 여기서 무지개는 그리스도께서 땅에 대한 그분의 심판에 있어서 그리고 땅을 소유하러 오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땅에 관해 노아와 맺은 언약을 지키실 것임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또한 그분이 무지개를 주위에 두르고 있는 보좌에 앉으신 분에 따라 심판을 집행하실 분임을 가리킵니다. 그 얼굴은 해와 같음. 또 1절은 그분의 얼굴이 해와 같다 라고 말합니다. 확실히 공개적으로 땅에 오실 때가 가까운 여기에서 그분은 동트기 전 가장 어두울 때 나타나는 새벽별과 같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발은 불기둥 같음. 그리스도께서 땅을 소유하시려고 오실 때 그분의 발은 불기둥 같을 것입니다. 여기서 기둥은 견고함을 가리킵니다. 불은 하나님의 거룩을 말하며 그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땅 위에 그분의 심판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책을 들고 계신 이 장에서 그리스도는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책을 들고 계십니다. 이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책은 5장 1절에 있는 두루마리 책으로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펴기에 합당하시며 그분은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취하셨습니다. 이제 그 책이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5장 1절에서는 그것이 봉인되어 있었지만 10장 2절과 8절에서는 펼쳐집니다. 모든 인들이 떼어졌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 책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것은 단지 두루마리의 일부이기 때문에 작은 두루마리 책이라 불립니다. 그 두루마리 책의 주요 부분은 이미 계시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일부는 작은 두루마리 책으로 여겨집니다. 그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음. 또 2절은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계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발을 땅과 바다 위에 두는 것은 그것들을 밟는 것이며 이는 그것들을 소유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땅을 소유하시러 오심을 가리킵니다.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의 경륜의 두루마리 책을 펴실 자격이 있으시며 오직 그분만이 땅을 소유하실 권한이 있으십니다.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들의 발로 밟는 땅은 어디든지 그들이 차지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좋은 땅을 두루 걸었으며 그들의 발이 닿는 곳마다 그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와 동일한 원칙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보낸 다른 천사이신 그리스도는 땅과 바다가 모두 그분께 유업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바다와 땅을 밟으러 오실 것입니다. 비록 땅과 바다가 원수에 의해서 강탈되었지만 또한 비록 그분이 이것을 수세기 동안 참아오셨지만 어느 날 그분은 더 이상 그것을 참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정당한 유업을 주장하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사자같이 큰 소리로 부르짖음. 3절은 그리스도께서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고 말합니다. 사자의 고함 소리는 마치 왕의 진노와도 같습니다. 이는 땅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진노를 바라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복음서들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양과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그분은 사자처럼 포효하십니다. 3장은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인내는 참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10장의 시점에 이르러서는 주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땅을 소유하러 오실 때 사자처럼 포효하십니다. 봉인된 일곱 우레. 그리스도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했다. 일곱 우레는 하나님의 진노가 궁극적으로 완전히 발해진 것이니 틀림없습니다. 4절은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일곱 우레가 무엇을 말했는지 알지 못하나 언젠가 알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음. 5절과 6절은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말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주요 항목은 천사들이며 땅에 있는 것들의 주요 항목은 사람들이며 바다에 있는 것들의 주요 항목은 귀신들입니다. 여섯째 나팔 이후에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더 이상 사무심의 때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 중 가장 엄숙한 것입니다. 그것은 6장 10절에 있는 순교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완전히 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완성, 일곱째 나팔을 불 때임. 7절은 그러나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들,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또한 이루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되는 것은 일곱째 나팔을 불 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을 부는 것이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됨. 7절에서 날들을 언급한 것은 일곱째 나팔을 부는 것이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될 것임을 가리킵니다. 비밀들의 끝마쳐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끝마쳐질 것입니다. 아담부터 모세 때까지, 모세부터 그리스도 때까지의 시대에서는 모든 것이 밝혀졌고 드러났으므로 비밀이 전혀 없습니다.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의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되고 더 이상의 비밀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부터 천년왕국까지의 시대에서는 모든 것이 비밀입니다. 이러한 비밀의 경륜의 시작인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자신과 교회와 천국과 복음과 그리스도의 내주하심과 이 비밀의 경륜의 끝마침인 장차 올 성도들의 부활과 변형 등은 모두 말세 전부터 감추어져 온 비밀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비밀들이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지나가게 되고 완성되고 끝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비단 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뿐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도 역시 끝마쳐지게 됩니다. 오늘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의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비밀스럽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보여주시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다만 당신에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는 것은 비밀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음식점에서 격리로부터 거스름 돈을 너무 많이 받으면 그들은 즐거워하며 싸게 사먹은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스름 돈을 더 많이 받았을 때 되돌려줍니다. 이것은 그 격리에게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우리가 어떤 류의 사람인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비밀의 사람이므로 나를 조사해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비록 오늘날은 비밀의 시대이지만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그 비밀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을 불 때 그리스도는 나타내 보이실 것이며 온 땅은 그분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때 경리들은 왜 비밀스러운 사람들인 우리가 초과된 거스름 돈을 되돌려 주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우리는 그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해가 된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비록 그들이 오늘날에는 이 비밀을 이해할 수 없겠지만 언젠가는 이해할 것입니다. 인들은 사적이고 감추어진 것인데 비해 나팔들은 공개적이고 공적인 선포입니다. 인들을 펴실 때 그리스도는 침묵하시지만 나팔들이 울릴 때 그분은 더 이상 잠잠하지 않으십니다.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으로서 일곱째 나팔 때 이사야 2장 4절과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와 65장 17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66장 22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나타난 왕국이 올 것이며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뒤따라 올 것입니다. 요한이 또다시 예언함,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 먹어버림. 8절과 9절은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그 선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책을 가지라 하심으로, 내가 그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 책을 달라 한즉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것을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것을 먹어버리는 것은 그것을 그 사람의 전 존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성한 계시를, 특히 계시록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모두 이렇게 했습니다. 그의 입에는 달콤하나 배에서는 씀. 10절은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성한 계시를 먹어버림으로써 받아들일 때 그것은 먹을 때는 달콤하지만 소화시킬 때, 즉 체험 안에서는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본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를 읽을 때 우리 입맛에는 달콤할지 모르나 체험에서는 그것들 모두가 쓸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 눈에 눈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수 샘에서 나는 물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물의 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더 이상 눈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귀한 샘들에서 나는 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침내 쓴 것은 없고 오직 영원한 달콤함만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땅을 소유하신 것에 관한 예언. 11절은 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들과 나라들과 방언들과 임금들에게 두루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경륜의 마지막 부분인 작은 두루마리 책을 보고 먹은 후 그것이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는 것을 알았으며 다시 예언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이 책의 예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첫째 인부터 여섯째 나팔까지로서 은밀한 것입니다. 둘째 부분은 일곱째 나팔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로서 공개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요한은 이미 첫째 부분의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예언을 해야 합니다. 즉 그는 이 책의 예언 중 둘째 부분의 예언을 해야 합니다. 요한의 둘째 예언은 그리스도께서 땅을 소유하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예언은 단순히 일곱째 나팔로서 대접들과 모든 성도들의 휴거와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어린 양의 혼인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패배시키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선택된 군대를 이끌고 다시 오심과 사탄의 감금과 천년왕국과 사탄의 사주 아래의 인류의 마지막 배역과 크고 흰 보좌에서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죽은 자들의 심판과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등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일곱째 나팔이요 요한의 둘째 예언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경륜의 마지막 부분인 작은 두루마리 책의 내용이기도 합니다.